지난 목요일 캠퍼스 큐티 모임에 갔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우리 캠퍼스 큐티 모임의 이번 학기 마지막 모임이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유니언 사우스에서 그렇게 아침에 모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참석한 주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었는데요. 한결같은 고백이 돌아보니까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 묵상이었고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함께 나눈 것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석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와 방학을 맞이해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방학 중에도 그리고 새학기 중에도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대부분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 캠퍼스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부응 그리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마지막 모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로 나눔을 가졌는데요. 4개월 동안의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나눔의 수준과 고민이 굉장히 깊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 기억하시나요? 3일 전 본문인데요. 초반부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의 속성상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죠. 등불은 비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등경 위에다가 둡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 목요일 큐티의 초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건너는 중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죠?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강한 바람과 더불어서 강한 바람과 그 물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were in great danger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위험에 빠진 것이죠.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 대목에서 함께 묵상하고 적용했던 주요 포인트는 이것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한편 생각하면 이것은 정당한 하소연입니다. 위험을 느끼니까, 불안을 느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며 호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호들갑을 떤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등불을 밝혀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제자들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단지 위험에 처했고 광풍이 불었고 바다에 그 배에 물이 찼을 뿐이죠. 그런데 그냥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설경구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죠? 나 돌아갈래 그렇게 절규합니다. 근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마지막 지푸라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말씀하고 계신가요? 12회를 혈육종으로 알았다가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한 여인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여인의 이야기는 문맥상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메인 스토리에 잠시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특집에서 함께 묵상했듯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중에 잠시 해프닝이 있어서 멈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던 길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49절 중반부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망의 때라도 심지어 죽음의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셔서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51절이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다섯 명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핵심 제자 세 명과 죽은 딸의 부모만 왜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들에게는 시로라기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죽은 딸의 방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52절이죠. 모든 사람이 죽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때에 사람들의 행동은 울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중반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고 불리는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 마지막에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이죠. 그때 이 부활의 메시지가 굉장한 힘을 줍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다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사람들이 반응하죠.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습니다. 절망의 때에 희망을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비웃어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망이죠.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영과 몸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그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아이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절망의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망이라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감정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많이 있어요. 기도해서 암에서 낫기도 하고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 정말로 믿음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신데요. 10년 전에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약을 다 버리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살아계십니다. 베트남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을 안 드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로 치자면 이제 졸업반 나이인 뭐 유진 자매나 현수 자매나 선우 자매 정도 나이에 아주 예쁠 그때 꽃다운 나이죠.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포 앤 애프터예요. 이렇게 아리따웠던 자매가 사고로 화상의 흔적을 평생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손가락 8개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낙담하겠죠. 절망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지선 자매는 이런 절망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간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고 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6개월 뒤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괴물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물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죠. 이로 인해 한동안 참 어려운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지선 자매에게 이르렀어요.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너를 세우리란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다시금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아 교육을 전공했었는데 전공을 바꾸어서 사회복지학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자신과 같이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공부를 했죠. 장애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학위를 마치고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에서 또한 인상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못 먹어도 고할 때 그 고가 아니고요. 이 고는 고통할 때 고자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게 디폴트예요. 고통이 인간의 주요한 삶의 부분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회복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지선 자매처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영영 잃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치매나 말기암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죠. 이런 경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럴 때 모든 것을 손 놓고 자포자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때가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의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절망의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절망의 아우슈비츠에서 희망을 견제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낙관주의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관주의자들은 너무 낙관을 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을 못한다고 해요. 또한 어차피 죽고 말 거라는 비관론자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은 어차피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그냥 낭비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까요? 비관적 현실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을 확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절망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도 늘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불을 개고 수염을 깎고 얼굴을 씻으면서 매일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스스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오늘 죽으면 깔끔한 모습으로 죽는 거고요. 하루도 산다면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어질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수시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닫힌 동굴이 아닙니다. 열린 터널입니다. 끝이 있고 마지막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절망의 때를 경험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종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